우리는 얼마 전에 이미 이 본문 구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첫 번째 계명이자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랑에 관한 설교는 다음 주도 또한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첫 번째 계명이자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머지 계명들의 근본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큰 계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하고 또 부실한 신앙 고백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예수님과 한 서기관이 나눴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을 텐데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8절에서 34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첫째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이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신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이 서기관은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 즉 현시대 기독교의 모든 사역들과 예배로 해석될 수 있는 번제물과 희생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를 교육시킬 때 보통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서기관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언급입니다. 예배와 섬김과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번제물과 희생물이 주님을 위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역 역시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전부를 바쳐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기관이 말한 것처럼 어떠한 영적 활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모든 기독교의 섬김과 영성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친밀감 정도나 또 그분을 위한 예배에 대한 친숙감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가치는 그분을 경배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도를 갖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우리의 관심과 애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34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의 대답이 신중하고 지혜로우며 총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이 취할 두 가지의 반응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잘못된 점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웃들의 더 나은 이웃이 되기 위해 긍정적으로 행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격과 취향,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원칙 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등등의 다양하고 적당한 이유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립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단순히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마주하는 상황을 피하는 수동적인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마주대하기가 무척 곤욕스러운 분들도 계심을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다가갈 때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듯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우리의 의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친절하게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친절한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친절로 답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인해서 귀찮아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받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 성향, 성품, 형성된 양심과 가치체계, 관점 또는 기질은 사람마다 다양하며 그러한 차이 위에 모든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타락되고 이기적인 본성, 탐욕 및 결함 등의 힘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강력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방금 언급된 이러한 차이와 다양성은 주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주된 변명거리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명령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웃사랑에 관한 또 다른 가르침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아는 지식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큰 계명에 대하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명의 성경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서에는 잠정적으로 논란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될 가능성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이웃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평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셨던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매우 신실하지만 반면에 다른 믿음의 동료들과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잠정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산상수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KJV 흠정역에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로 큰 계명의 내용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두 구절들에 대하여 더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 황금률과 같은 내용의 구절을 찾고자 하신다면 이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은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우선순위를 매기거나 요약해 놓은 구절이 있는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순위를 매겨놓은 구절, 성경 구절들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개념은 몇몇 계명들과 가르침에 함축되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직접적인 언급은 모세오경 안에 레위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후반부를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구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이웃에 대한 가르침이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없이 다른 기타 규칙들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은 연민과 친절 또는 자애에 관해 관심을 가지신 것을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계명에서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언급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여지는 장면은 손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에서 계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두 구절이 더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을 읽으시겠습니다. 19장에서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 또 신명기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아멘. 이 두 구절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두 구절과 레위기 19장 18절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레위기 19장 18절은 이웃을 언급하는 반면에 다른 두 구절은 나그네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의 문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란 단순한 성경적 개념, 철학또는 이상이 아니라 행동, 선행또는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사랑은 철학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10장 19절에서 나그네와 방랑자들에 대한 사랑을 말하기 바로 전에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이 구절에서 정의된 나그네나 낯선이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방랑자들에 대한 사랑은 바로 그들의 필요를 알고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 선행 또는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는몇몇어려운구절들이있지만이장의전반적인분위기는타인에게선하고도덕적이며친절한행동과선행에대해말하고있습니다. 다시말해이곳의가르침은요한1서3장18절에서사도요한이말한것과같습니다. 요한1서3장18절은굉장히잘알려진구절입니다. 이것은우리마음속에새겨져야합니다. 함께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우리가말과혀로만사랑하지말고행함과진실함으로하자아멘따라서우리크리스찬의사랑은단순히입술로만하는사랑이아니라바로행함에그것이적용되고또진실되게나와야하는것입니다만약우리가입술로만사랑한다고고백한다면그것은우리는아무것도하지않은것입니다사랑을하지않은것과마찬가지입니다그것이바로이구절에서설명하고있는것입니다자녀들아우리가말과혀로만사랑하지말고행함과진실함으로하자우리는사랑을반드시행동으로실천하여야합니다다시말해우리가현재를사랑한다고하면서그들을위해아무것도하지않는다면우리는진정으로그들을사랑하는것이아니라는것입니다만약우리가우리의그선교사들을사랑하고그들을위한다면우리는그들의필요를알고그들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행동하고실천해야합니다그들을향한우리의진정한사랑은그들의자신처럼사랑하고그들의필요를위해무언가를행하는것입니다예를들어우리가만약선교사님들과그들의사역을진정으로사랑한다면단지그들을위해기도하는것이아니라그들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우리의이웃을우리자신처럼사랑하는것이하나님의계명이라는것은그중요성과필요성을보여주고있는것입니다요한일서2장3절에서5절을보겠습니다우리가그의계명을지키면이로써우리가그를아는줄로알것이요그를아노라하고그의계명을지키지않은 자는거짓말하는자요진리가그속에있지아니하되누구든지그의말씀을지키는자는하나님의사랑이참으로그속에서온전하게되었나니이로써우리가그의안에있는줄아노라아멘우리는구약과신약에서언급되어진이웃에대한사랑의차이가없음을살펴보았습니다만약우리가이웃을내몸과같이사랑하라는계명을지키지않는다면우리는거짓말을하는것이고진리가우리안에없는것입니다그러므로우리의양심은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선생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재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모든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신명기 6장 4절의 유명한 쉐마, 들어라 라는 의미의 히브리 단어로 쉐마로 시작하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도 한 번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32절에서 그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였고 그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음에 동의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하나님과 인간의 진정한 사랑의 바탕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역시 왜곡되고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 역시 왜곡됩니다. 만약 이 논리를 바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다른 사람들과도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곳에 사용된 지혜를 다하고가 의미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understanding, 지혜를 다하고가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이해력, 통찰력 또는 현명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하지 않는 결과로 인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분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기만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도 역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그 지식이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단어들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단어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개의 계명들의 우위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중요함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둘 다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든지 간에 한 가지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은 믿는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계명들의 중요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또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계명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다른 어떤 계명들보다도 앞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일종의 격언이나 좋은 덕담처럼 가벼이 간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을 행할 때까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불순종하는 아들과 딸들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또 쉽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기란 그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하셨을 때 그 서기관은 주님을 책잡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군중들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12장 34절 말씀의 후반부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바로 조금 전에 깨닫고 동의한 진리를 실행하였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조차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분을 잡아가서 죽이길 열망했습니다. 그들은 그 가르침을 납득하였지만 그러나 행동에 옮기는 것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종교적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공통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과 정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과 천국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자신들을 설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나머지 모두로부터 외면당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들을 부분적으로만 실행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오직 부분적으로만 지키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들 자신이 세워놓은 조건에 맞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랑은 오직 자기 입맛에만 맞춰 놓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관해 선택하고 나서 자신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맙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들이 그 순간에 선택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할 수도 사랑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찾는 데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영리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강하게 단언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될지를 고르고 선택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완전한 순종에 대해 몇 가지 이유와 주장을 들어서 정당화시킵니다. 그들은 어째서 누구는 사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비록 계명이 요구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정당화의 과정은 그들로 어떤 이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의롭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은 그들로 그들 자신만의 의의 규칙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규칙을 어긴다면 그러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 여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자신과의 우호적 관계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그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독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 그룹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옳고 그름과 독선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가치와 관점이 함께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상대방의 잘못들을 비난하지만 다른 한쪽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의 충돌이 일어나는 동안에 사랑하는 관계는 상처를 입게 되고 서로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를 추구하는 많은 성실하고 종교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종류의 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그룹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데는 이유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실한 성도들의 대부분 역시 아마 이 그룹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사도들이 제안한 대로 뽑은 예루살렘 교회에 선택된 일곱 사람의 자질 중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좋은 평판을 가진 자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평적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하는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만약 다른 이들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비난을 받지 않고 악마의 올무에 걸려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들에게는 이웃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이 두 계명들을 주셨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두 번째 계명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 중 그 첫 세 계명들은 바로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고 네 번째 계명 역시 그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언급하시면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22장 4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하시며 대답을 마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진리를 사랑하는 신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든 방면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바가 어려움 없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는 명령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내적 갈등을 경험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열쇠는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며칠 전에 잠을 자다 잠을 한밤중에 깼을 때 우리 남편 와이프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 와이프가 이렇게 내 옆에 있지 않다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나는 더 좋게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생각은 우리 이런 깊은 외로움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남편들은 와이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여러분의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또한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러한 계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계명의 의미를 알고 알고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에 순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권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아멘. 이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젊었고 부자였으며 영적인 자였습니다. 그는 이 지상에서의 삶을 넘어선 삶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는 영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이의 물음에 응답하실 때 10계명의 계명들 중 무엇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끝나는 부정적 계명들로 시작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라고 끝이 나는 긍정적인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이어졌으며 거기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더해졌습니다.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젊은이는 20절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주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이 얼마나 자신감 있는 청년의 말입니까? 그러자 22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계명들에 순종할 수 있는 특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에서 그 계명을 살펴보면 이 청년의 고백과 같이 아주 명확하게 그 범죄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 그 명령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굉장히 쉽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가르침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그 청년 자신이 그것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 젊은이에게 그러한 일은 전혀 듣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좌절하고 가버렸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너무도 많은 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타적 나눔과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가르침에서 나온 원칙에 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타적 나눔과 우리의 희생이 필요로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기 전까지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희생이 영원한 손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이 젊은이가 원한 것은 바로 영생의 삶이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여기서 포기한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 노력, 금전, 감정 또는 편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고립된 신자들이 이 계명을 따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감정에 의지하기 전에 먼저 의지와 원칙에 의해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권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계명의 본질은 우리로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고집스럽게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가 정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계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의무나 임무 또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일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 따라야만 하는 미리 정해진 규칙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개인의 취향이나 호감에 기초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해야 할 필요성은 주님께서 주신 명령 말씀 안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다 보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순종의 영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윌리엄 에드위그 바이는 크리스찬의 사랑은 감정에서 오는 충동이 아니며 항상 자연스러운 성향을 따라 흐르는 것도 아니며 어떠한 친밀한 면이 발견되는 사람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